성경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철학자들의 사상을 빌려가지고 그런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일곱, 아홉, 뭐 열둘 이런 천사들의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천사를 숭배한다고 한든가 또 천사를 예배한다든가. 또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참 낳으신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는 죽지 않냐고 산채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동정녀 마리아 교리가 하나의 그 예배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 성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닌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고, 또 성자들의 이름으로 예배가 되는 형태란다든가, 또 영세를 받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자기 자범죄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세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된다든지 1시간 전에 마켓에서 사온 빵과 포도주가 이 사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든가, 또 인간이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제에게 죄를 고하고 사제가 죄를 없다고 선포를 하는 사죄권을 선포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또, 살아생전에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교가 축복한 하나의 성유의 기름을 바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든지. 도무지 이런 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것은 성경에서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전혀 인간적인 산물일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혀 우리 주님과도 상관이 없는 하나의 미신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미신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런 미신 행위를 주장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 하나의 모든 물줄기가 따라갔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미신 신앙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소수의 물결이지만 끝이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칭하기를 갖다가 분리주의자다. 이 세파리스트라고 그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소수의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큰 물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승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역사의 모든 남은 유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주체 세력이라고 하고 주권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판정이 된 기록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역사의 물줄기를 잡고 있었던 큰 물줄기에 역사의 승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교리에 맺지 않는 이런 미신 행위에 대해 저항하고 반대하고 불복하는 사람들을 전부 이단이라고 매도를 하고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의 죄시켜버리는 역사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들은 다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품에 안식을 하고 있을 것이지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승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역사적인 단편들의 기록만 가지고 제가 수십 년 조사해 본 바에 한다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는데 그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이유는 바로 이런 큰 주리를 이루고 있는 승자들이 자기들 판단, 자기들 기준, 자기들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놓았던 그 근거 위에 계속 이단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 사는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2009년도 청와대 몇 사람하고 한나라당 몇 사람하고 민주당 몇 사람하고 이런 하나의 큰 1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지상에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 역사가 과연 10여 명 또는 1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끌어져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시골 벽촌에서 또는 저 농어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순수하게 나라를 지켜나가며 애국하고 있는 숨은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지만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역사 속에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 쪽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역사는 항상 모든 대중 속에서 주리를 이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흘러온 과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전부가 이단이고, 이들이 전부 무모한 그런 판단을 받고, 그들이 희생이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며,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한 신앙이 빛이 드러나야 할 것인 건지, 저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믿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제가 기록해놓은 이 교회사 책은 지금 시중에 팔려져 있고 시중에 알려져 있는 모든 책들이 바로 이런 대중들이라는 사람들, 승자들이 기록해 놓은 모든 이단이라는 사람들을 신구약 성경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들이야말로 순수한 신앙의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굉장히 모험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책의 내용은 오늘날 전체 세상의 모든 책들 속에서 이단이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사악한 무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들이야말로 신약 교회 사관에 의해서 신구약 성경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볼때 오히려 이단이라고 한그 사람들이 이단이고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이들은 오히려 순수한 신약 교회 성도들의 무리였다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그런 무리들을 한 10여 명에 있는 여러 명의 모든 사람들을 간헐적으로 끊겨진 그들 무리들을 역사 속에서 표시를 하고 그들에게 설명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교리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 진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와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강조점이 달랐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그들의 호응하지 않는 소수의 세파리스트였다는 얘기입니다. 분리주의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파주의자라고 하는 얘기하고 전혀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은 기독교 진리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무리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호 간에 이해를 하지 못한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호응하지 못하고 이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재미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별로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잘 기억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분명히 이들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신앙이었고 성경에 맞는 신앙이었고 주님께서 인정한 성도들이라고 믿는 소신을 가지고 이분들을 여러분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몬타누스 파라고 하는 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170년경에 이분이 이교도였던 사람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연구를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를 합니다. 하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재림할 날이 너무도 임박해 있다. 그러기 까닭에 말세를 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취해야 할 우리의 몸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일요일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성령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성령에 지배받는 그런 인격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아버지요, 아들이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런 성령 보혜사의 종이다. 이런 강조를 하면서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철저한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되겠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달라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분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 엄격한 윤리, 성령 충만한 삶 이런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AD 170년의 이 무렵에는 이미 기독교가 점점 하나의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이 모든 종교적인 생활로 굳어져 가고 타성으로 굳어져 가는 이런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편하게 믿지.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보통으로 믿는 거지. 왜 저렇게 별나게 믿어가지고 금식을 하며 또는 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며 저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분은 너무 철저한 하나의 엄격한 윤리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금식과 순교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도 별로 찬성하지도 아니하고 한번 결혼하고 재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는 철저한 금욕 생활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요구를 감당한 자들만이 신령한 자들이고 신령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신령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사죄의 축복이 흐르는 곳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성령 운동가들이 몬타누스파 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독특하게 믿고 성령과 금식과 하나의 경건을 부르짖는 그런 독특한 신앙을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기하고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72년경 부르기아 지방에서 주교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 여기 분명히 몬타누스는 뭐라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 나다. 이 말을 하나님이 보낸 나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확대해서 이거는 이단이다 이런 말로 회의를 붙여가지고 몬타누스를 이단이라고 몰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단이라고 몰려고 하는 것이 그의 말이 애매하게 돼서 정죄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몬타누스는 이건 동방교회는 내 말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어떤 부분적인 말을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한다고 하는 말은 이건 전혀 이거는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 일이다. 또 서방교회에다가 자기 입장을 한번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방교회에서는 동방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몰아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서방교회에서 당신을 받아준다고 하면 우리는 동서방교회의 화해를 깰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못 받아주겠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교회에서도부터 호응을 받지를 못하고 서방교회에서도 호응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모든 교회들로부터 분리 생활하면서 독립교회 형태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의 주류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지 못하는 이 조직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이단했다라고 하는 판정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하고 이런 이단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교회 흐름이 지나게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관심 깊게 생각해야 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런 이단이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이단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 교부사 가운데서 우리 삼위일체 교리란다든가 또는 신구약 성경의 용어를 깨우쳐주었던 라틴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드디어 모든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주류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몬타누스파에 가담을 합니다. 만약에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단했다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학식이 있고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교부 시대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약이니 신약이니 용어도 바로 이 터툴리안이 그가 만든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삼일치라고 하는 말도 그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라틴 신학에서 큰 신학적으로 인정받은 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그 당시 교권주의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일반교회에 염증을 느끼고 정말 성령운동에 지배받는 이 몬타니스트야말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거기서 몸담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그런 신학적인 공헌을 했지만 당신이 마지막에는 이단이라고 동서방교회가 외면하고 있는 그런 종파에 가담했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교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제명을 받고 그들을 모든 사람들에게서 소외를 받는 그런 서름도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의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2세기 시작된 이런 사람들이 8세기까지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확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삶, 경건을 중심한 삶,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변화된 인격을 드러내는 삶,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교회는 수십 년 직단에도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언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현대인들을. 여러분, 한때 저 유명한 그 존슨 대통령의 닉슨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그분이 이 워터게이트에 연루돼 가지고 가서 그분이 하나의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7년간 복역을 하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는 변화된 하나의 생활을 하면서 전 미국에 다니면서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방대한 책을 써가면서 그분이 2008년도 3월달 워싱턴 DC에 있는 큰 모임 가운데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인 상에서 강연을 했던 강연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4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위기가 뭐냐? 자기가 체험해 볼 때 가장 중대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무식한 것이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들 가운데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10분지 1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교회 장로라고 하고 교회 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 왜 이단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얘기를 해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오늘날 이 교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의 위기가 아니라 이슬람이란다든지 세속주의란다든지 수많은 외국 세력, 외세 세력이 쳐들어올 때에 내가 믿는 신앙을 복음적으로 똑바로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 이게 교회 위기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얼마나 통감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서 목회를 하고 교회의 직분을 걸어가지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지만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설명할 수 있는 생명의 귀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명료하게 뿐만 아니라 설득시킬 수 있고 지성인이든지 전문가든지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들에게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기존 도미니크 수도회란다든지 프랜시스 수도회란다든지 어거스틴 수도회 말고 이그나티우스 노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제수잇 수도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제수잇 수도회가 우리나라에 와서 만드는 공적이 서강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수잇 수도회는 적어도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훈련을 받아야 하나의 회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한 사람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훈련받은 것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다양하게 받는지, 그래서 그 제수 수도회에 저 유명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에 가서 이 신부가 망원경을 만듭니다. 천문학의 박사입니다. 이 제수의 수도자들이 남미에 가서 그 어떤 대적이라도 이겨냅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지도자가 오든지 어떤 대적이 오든지 그들에게 성경만이 아닌 모든 부면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의 지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교회에서 이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확고한 신앙을 전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2세기서부터 8세기까지 따라왔지만, 그런데 이렇게 지성주의를 반대하고 있고 교리주의를 좋아하고 교회 지상주의를 믿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들을 속속으로 정죄하고 역사 속에서 매도시키고 역사 속에서 매장시킨 채 오늘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몬타니스트, 이들은 만이교도였고 이원론자였고 이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을 자기하고 믿었던 하나의 이단이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이런 사람들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이 한동안 가장 신학적으로 창궐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바라볼 때 예루살렘에서 중심했던, 그래서 안디옥과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것이 번져가서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전체가 하나의 적어도 5세기, 6세기까지는 기독교의 핵심 세력이 됐던 것이 북아프리아 세력이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에 또 다른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운동의 시작은 교회가 황제들의 핍박을 저항하는 데서부터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서쪽으로는 잉글랜드에서부터 동쪽으로는 파키스탄까지, 남쪽은 북아프리카의 전체로부터 저 독일의 일부까지, 이게 로마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 AD 64년부터 250년 사이에는 적어도 국부적인 핍박이 일어났지만 250년 이후에 313년까지는 로마 제국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D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에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을 니케아에서 회의를 열었을 때에 거기 모여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눈이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다리가 잘려진 사람, 어떤 사람은 팔이 잘라진 사람. 왜 그래요? 이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문을 받다가 불구자가 된 지도자로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를 제창을 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갑성웅이라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 뒤통수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를 그저 고문을 했던지 간에 이 뒷목이 주먹 두 개가 들어갈 만큼 푹 들어가서, 그분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무슨 유창한 말보다도 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이 모든 보는 이로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의 이갑성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25년에 이렇게 핍박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쩔뚝거리면서 불구가 된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 모든 황제들의 핍박을 벗어가지고 가서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이 니케아 처음 회의였었습니다. 그런데 요 무렵에 310년 전후에 해서 교활한 하나의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등단했던 역사를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의 칼타코에서 있는 일이었는데, 이때에 멘시리우스라고 하는 칼타코에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멘시리우스. 그런데 이 감독이 죽자 이 칼타코의 주교였던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카케아 킬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좀 이 사람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런데 새롭게 칼타코의 감독이 된 이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바로 311년에 이 313년이라고 하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는 시기인데 한 2년 전에 황제들이 핍박에 의하니까 칼타코의 펠릭스라고 하는 감독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는 교회당 앞에 있는 성상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자기 신앙을 배신했던 사람이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타코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이제는 새로운 그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주교를 이제 임명을 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야 세상에 핍박받을 동안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런 배교자가 핍박이 끝났다고 해서 311년에 그랬다가 핍박이 끝난 313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그 사람을 성직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문제지만 그 당시 하나의 전체 국민의 정서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한동안 핍박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행하면서라도 복음을 지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배교했던 사람이 핍박되는 배교를 했다가 기회가 타고 나니까 여전히 또한 자기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펠릭스 주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안수하고 그 사람이 임명한 주교의 모든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을 가지고서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칼타코의 감독에 의해서 젖혀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이 칼타코 시내에서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 가운데에서 이게 싸움을 양쪽에서 벌이게 된다고 하면 제3자가 반드시 개입하게 되겠는데 자, 칼타코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 사이에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 배교한 사람들에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수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진실성을 깨닫는 소수 이런 두 가지 양파로 나타날 때에 누가 등장하느냐고 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데 교회의 순수성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자기 파에 더 유리한 사람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까? 네? 네.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참,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황제가 가만히 보아하니 뭐 교회가 뭐 배교해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한동안 핍박 가운데서 했다가도 아, 이 사람이 다시 돌아섰으면 이 사람 그냥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황제가 이 문제 개입하여 해가지고 이 문제 개입해서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여기 대해서 더 점점 여기다가 협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칼타코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서는 로마 제국이 자기들에게 개입하는 것도 가뜩이나 불쾌한데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신성한 문제까지 개입한다고 해서 여기서 일어난 운동이 소위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기억해 둘 만한 일입니다.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가 있는 교회의 무조건적인 통일 정책에 반발을 걸고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내걸고 분리주의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계속 탄압을 하게 되니까 이들은
북아프리카 칼타고에서 떠나서 점점 산속으로 분리주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교권에 개입하는 거란다든지 황제가 이런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 자체도 싫을 뿐만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고 하면 성리전 문제 가운데서 이게 과거에 변절한 사람들이 의식을 베푸는 그런 어떤 성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로 고집을 하면서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100여 년 동안이나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성직자가 베풀었던 성리는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논쟁은 드디어 역사 속에서 저 유명한 도나티스트하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은 다 알죠? 아마 여러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공헌을 남긴 사람이 그 여러 사람들 중 가운데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띤 논쟁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한번 배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베푸는 모든 의식이라고 하는 건 효력이 없다. 반드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집행하는 의식이라야만 효력이 있다. 이럴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례식이었던 영세식이었던 주의 만찬이라고 했던 그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심지어 마귀 사탄이 베푼 성례라도 성례는 제3자의 독특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례전이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성례전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주의 만찬이란다든지 오늘 또는 침례식이란다든지 오늘 우리의 세례식이란다든지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에 의해서 주는 분명히 인격이 가미되는 것이 이게 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세상에 마귀가 사탄 마귀가 예수 하나님 성령의 이름에 그런 이름으로 주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이단 같은 얘기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얘기가. 이런 신앙 때문에 어떤 신앙이 우리들이 가져오느냐고 하면 세례 베풀면 그 세례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성례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어디까지나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라 또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 그가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것이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도나티스트와 이 어거스틴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무슨 논쟁이냐고 하면 이런 논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인격과 받는 사람의 인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서 주기만 하면 그 성리전 자체가 객관적인 효력이 있다. 이게 멋있는 얘기 같은데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싸움이 드디어 벌어지게 돼가지고 가서 도나티스트와 어거스틴과 굉장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도나티스트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완전히 소외받는 사람이고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 당시 황제의 뒷바라지를 받고 있는 국교의 뒷받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황제의 뒷바라지를 받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학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이 황제권에 의해 가지고 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나티스트를 전멸운동을 벌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니라 국가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칼의 힘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깡그리 하나의 강제로 진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 세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런 참 기가 막힌 역사 속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7세기에 640년대에 북아프리카가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했는데 그 점령을 당한 그곳에는 그곳에 어거스틴이 세웠던 그 모든 국가 교회도 사라져버렸고 산 쪽에서 깊숙이 운동을 했던 도나티스도 사라져버렸고 역사 속에서는 무엇만이 남았냐고 하면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원론자요 만이교여 되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성을 부인한 이단이었다. 어거스틴이 기록한 그 기록만이 남아져 있어가지고 도나티스트는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기록해놓은 사건만 가지고서 모든 판단을 하지만 내 말을 듣고 있는 저 하늘에 가 있는 도나티스트들은 그래 너가 내 속을 알아주느니 정말 기쁘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나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록되어진 것들이 오늘날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스길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프리스길리안이라는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비기독교였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제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는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다가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강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불교도였어요. 불교도였는데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절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고시 공부를 따분한 공부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졸려 죽겠어요. 그런데 이 졸음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옛날에는 모든 KBS 원투란다든지 뭐 EBS도 없고 유일하게 있었으면 아마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이 방송 아시아 방송이 밤 12시 넘어서 대북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중공에다가 보낸다거나 또는 저쪽 러시아에다 보내거나. 그러니까 이분이 불교도에서 절간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잠이 오니까 그 잠이 안 오기 위해 가지고 가서 그 극동방송을 싫지만은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아 그런데 이게 말도 아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극동방송을 들어보니까 이게 말도 아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꺼버리고 하지만은 이거 도저히 졸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방송에서 한마디가 귀에 들려옵니다. 2마디가 귀에 들려옵니다. 3마디가 귀에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드디어 극동방송 아무도 설교해 주지 않는데 방송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고시공부 팽개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오늘 여기 프리스길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스페인 사람으로 성경 연구하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학식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화순이 많고 폭넓은 지식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감동을 주는데 이분이 뭘 물어봐도 대답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모든 걸 그냥 모든 걸 잘하는지. 그저 뭐 성경과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상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문화에 대한 모든 문제를 너무 많이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거는 영지주의자다. 너무 잘 알아도 문제에서는 영지주의자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그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령이 내지 않은 삶과 인격의 변화가 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와 계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움직이는 것을 다른 분이 느끼게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말이나 시간 소모나 물건이나 이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는 시원찮은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걸 세상 사람 느끼게 하려고 하면 말과 시간과 모든 물질과 이게 전체가 정말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분의 말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스페인에 있는 아빌라의 감독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얼마나 명석한 설교를 하고 얼마나 유무 있는 화술로 설교를 하고 얼마나 박식한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꽉꽉 이 아빌라 도시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항상 목회를 못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 배가 아프고 시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곳에 계속 이분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분에 대한 모함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포르투갈에 있는 누시티나 대감독 히타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고사 지방 대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가서 목사님들 여럿이 모여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저 지금 이제는 아빌라에 있는 프리스킬리아노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아는 걸 보니까 이거는 영지주의자고 이 사람은 이원론자고 뭐 쓸데없는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을 씹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말에 동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84년에 부르기아 지방에서 그 당시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이 또 자기가 평판이 좋지 않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무엇인가를 내가 기여를 하고 싶어서 이타구스라고 하는 감독이 프리스길리아를 시기한 나머지 이 사람은 예배 때 마술을 행한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어가면 흠뻑 빠지는데 이거 마술이 아니고는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정신을 놓고서 예배를 보냐. 이건 마술을 행한다. 이러고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어디 그럴 리가 있냐. 그러는데 이때에 이런 문제를 막시무스라고 하는 또 황제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개입을 할 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까.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그래서 여론을 물어봅니다. 여론을 물어보는데 어중이 떠중이 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물어보면은 아, 그 사람 그거 너무 지나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있고 아, 그 사람 정말 본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소수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어떡합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정치라고 하는 건 내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참 더러운 모습을 봅니다.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진실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무식해서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그런 것을 포용하기 위해서 황제가 그들 편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드디어 회의 때에 이 프리스길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 하는 타수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정죄받으려고 할 때에 역사 속에서 양심이 있었던 뚜루 감독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밀라노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정석 옳은 사람을 갖다가 이 법정으로 세워가지고 해서 재판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황제에게 저항을 하다가 황제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목회가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강압적으로 고문을 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걸 실토하도록 고문에 의해서 강제로 이 프리스길리아는 이단을 지주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시무스라고 하는 황제도 죽었죠. 프리스길리안도 화형을 당해 죽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을 이단으로 몰랐던 그런 아주 못된 이타구스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스페인 사람이 봉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독직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프리스길리안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스페인에다가 순교자로 모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황제에 의해서 강제로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받았으니 이 사람을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 그래서 회의에 재판을 열었는데 이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어떡하냐고 하면 재판을 열어봐서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게 신앙은 진짜는 진짜였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단이라고 결정해놓은 그 회의를 번복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이단이라고 만들어놓고 또 100년 후에 다시 이 사람을 다시 이 사람을 한 나라의 회의에다가 내놔도 앞에 한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다시 뒤집는 것은 역사를 역순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자.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걸로 프리스길리안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날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이런 엄청난 비극들의 역사가 숨은 역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진 역사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불행한 과거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믿어야 하냐고 하면 주님 바라보고 믿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신약 교회 보수주의자로서 의롭게 살아간 저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